자,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13절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룻은 젊은 남자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으면 이제 젊은 남자의 눈을 돌리겠죠. 자기도 젊으니까. 젊은 남자나 혹은 돈 많은 사람이나 혹은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고 보아스에게 청혼했고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보아스가 기업무를 짜 고엘이 되기를 룻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친척이었던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오죠? 아무개라는 사람은 기업무를 짜 즉 고엘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엘이 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땅을 사서 엘리멜렉 집안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고엘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업무를 짜 고엘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엘리멜렉 집안이 팔아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아서 룻과 그의 아들에게 룻의 아들에게 모두 물려줍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돌려주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고 후손을 얻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무를 짜 고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엘리멜렉 집안이 팔아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룻과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에게 이 자기가 되찾은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은 자손을 후손을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삭주우러 다닐 필요 없이 자기들의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문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아스와 룻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룻은 사실 죄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또 기업을 팔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모압 땅에 온 엘리멜렉 거기서 죽죠? 죽고 두 아들도 이방인과 결혼해서 죽고 그래서 불순종의 열매여 죄악의 열매가 바로 이 오르바와 룻이었죠. 그런데 룻은 죄악의 열매여 절망의 열매였지만은 거기서 하나님만을 붙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집안이 회복되게 하셨다. 그죠? 후손이 회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룻은 절망의 여인이었지만은, 나오미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도 그랬죠? 자신의 돈을 들여서 엘리멜렉이 팔아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후손을 회복시켜주어서 집안이, 가문이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두 사람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나오미와 엘리멜렉 집안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복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막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야, 이게 나오미가 왔다. 10년 전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말은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제 대가 끊어지고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무슨 기쁨이냐 나오미냐. 나는 인생의 썰이 쓴물을 맛본 사람이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물이라는 뜻인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죠?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14절부터 이렇게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예. 1장에서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과 대화가 나오죠. 또 4장에서는 또다시 여인들과 대화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야, 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나오미야, 너 하나님 찬송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 고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네가 얻은, 네가 룻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 손자, 그 손자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한다. 예. 그리고 이 손자가 너의 회복자이고 네 노년의 봉양자다. 네가 이제 남편도 아들도 없어서 재산권 행사할 수도 없고 땅도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룻을 통해서 손자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아스가 땅까지 잃어버린 땅까지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이제 너의 노년은 노후는 걱정 없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 이 손자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이다. 예. 자, 그러니 이제 16절 보세요.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표정이 보입니까? 표정이 눈에 선하지요. 그죠? 예. 아니,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까 아들이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데다가 재산마저 다 팔아버리고 모압에 갔잖아요. 완전히 빈털터리고 이제는 자기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어요.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 손자를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또 잃어버린 땅을 다 찾아준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손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손자 때문에 또 이제 땅과 땅을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손자를 안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죠? 눈에 선하지요. 그죠? 1장에 나오는 마라, 그 나오미의 모습과 4장에 나오는 마라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네. 이 끊어졌던 손자를 얻었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제 두 고엘이죠. 두 명의 고엘이죠. 보아스와 룻.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오미 집안이 회복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보아스와 룻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 집안의 계보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18절부터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되었다면 이 족보의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히스기야 이름 왕이 나오겠죠, 그죠? 룻기가 만약에 솔로몬 왕 때 기록되었다면 이 족보의 마지막은 솔로몬이 되겠죠, 그죠?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면 다윗 족보의 마지막이 다윗이라는 얘기는 룻기가 언제 기록되었다? 다윗 왕 때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 때, 예.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왜요? 가난한 목자였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인생 역전이 일어난 주인공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완전하게 문자 그대로 회복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속국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다윗 왕 때 다윗이 예배 형식을 만들고 수많은 찬양, 우리말은 찬송가 집을 만들었어요. 찬양을 만들고 예배 절차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 것, 예배가 형식과 규모를 갖춰서 시작된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보면서 자, 저렇게 위대한 다윗 왕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주변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백성이 되었구나 생각하죠. 그 누구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보아스와 룻 때문에. 그죠? 보아스와 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즉 보아스가 자신을 희생해서 기꺼이 고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영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고 죄악의 열매였고 저주의 열매였던 룻이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룻을 통해서 이런 다윗 시대의 영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아스와 룻의 삶을 회상하면서 보아스와 룻 때문에 이 자기들 눈앞에 보고 있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보게 되었구나. 다윗 시대의 이런 영광의 출발은 바로 보아스와 룻이었구나.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노래 가사로 만들었어요. 이런 룻기는 사실요, 노래 가사예요. 찬송가에도 1장, 2장, 3장, 4장 있죠? 룻기도 1장, 2장, 3장. 그게 원래 노래 가사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후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깨우기 위해서 룻기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룻기를 백성들이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불렀어요. 왜요? 우리가 룻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야 돼. 결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에게 너희는 룻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보아스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이 노래를 해마다 반복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아무리 희망이 사라진 흑암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된다. 그 룻의 결단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보아스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대박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룻기를 해마다 노래로 지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룻처럼 살고 보아스처럼 살아야 됩니다. 룻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오르바처럼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르바처럼 동서인가요? 동서라 그래요? 예. 오르바처럼 그모서 씨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예. 그, 오르바처럼 친정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룻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룻처럼 하나님만 붙쫓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죠. 그죠? 그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 룻입니다. 룻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여인이죠. 그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삭을 주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날개 품에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계속 붙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힘든데,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바로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룻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이에요. 모범. 예. 오늘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하여금 한숨 쉬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답답하게 만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룻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아스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움켜쥐기를 원하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데, 그죠? 그 암흑의 씨처럼, 암흑의 씨처럼 손해보는 것은 싫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도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나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루처럼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아스처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처럼 사는 것이고 루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흑암 같은 인생에서 루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무게,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품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보아스처럼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보아스처럼 은혜를 나누고 긍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루처럼 보아스처럼 살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도 루처럼 절망과 고통과 아버지여 또 인생의 캄캄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날개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베풀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고엘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편하게 쉽게 예배 드려야 했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다 성전으로 나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일 예배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내일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히 해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 전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이제는 변명하지 않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고 저희는 오직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일 홍익의 모든 구석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에는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소수민족들을 핍박하고 정복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또 문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다양한 민족들을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핍박하고 인권을 착취해서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인권 탄압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국 정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평화중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탄압, 인권 탄압을 멈추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정부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 정부가 50여 개의 소수민족에 대해서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언어를 말살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문자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중국 정부가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여 개의 소수민족을 보호해주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를 선택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은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50여 개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국 정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 5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을 희생시키고 하나님 탄압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악한 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평화의 길, 공존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 그런 중국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로잡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중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룻처럼 하나님,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흑암같이 캄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보아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움켜쥐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심 부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키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달려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깨끗하게 강건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과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되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